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35명이 숨지고 적어도 4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늘 카불 서부 도시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소형 버스에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버스에는 아프간 공무원들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카불 경찰국 대변인은 이날 VOA에 버스에 탑승한 사상자 대부분이 광산과 석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반정부 무장 세력인 탈레반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아프간 정보기관 요원들이 탑승한 소형 버스 두 대를 목표로 했으며 38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탈레반이 일으킨 테러 등으로 올 상반기 아프간 내 민간인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르단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요르단인 두 명이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요르단 암만 대사관 내 공간에서 가구를 옮기던 요르단인이 드라이버로 이스라엘 보안요원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르단인은 이스라엘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며 또 다른 요르단인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요르단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요르단에선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이 미군 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은 중앙정부가 미군 비행장 이전 공사를 위해 암초 파쇄 작업을 하면서 오키나와현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키나와현 내 미 해병대 비행장을 나고시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지난해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일본 중앙정부와 법정 분쟁을 벌여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른 소송에 이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이 원유와 가스 개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자원부는 남중국해 내 리드뱅크 일대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4년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이 계획을 중단했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이후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필리핀 자원부의 한 관리도 이달 BOA에 원유와 가스 개발 작업 중단 조치를 오는 12월 이전에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필리핀의 계획에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자원 탐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 대해 중국 군대의 능력을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인도가 실수를 바로잡고 도발을 중단하며 국경 지역에서의 평화와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절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 대변인은 인도가 모든 일을 운에 맡기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며 중국은 분쟁 지역에서 긴급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군사력 배치와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오랜 국경 분쟁의 당사국인 중국과 인도는 최근 국경을 맞댄 히말라야 일대에서 양국 병력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응한 군사적 선택이 상상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지난 22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 끔찍할 것이고 생애 경험해보지 못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던포드 의장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한 군사적 선택이 상상하지 못할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상상하기 힘든 건 핵무기가 콜로라도 덴버에 떨어지는 걸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내 임무는 군사적 선택지를 개발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동해는 한때 비가 오고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반응은 유보한 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한국 정부를 연일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 제의에 북한이 24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의 24일 정례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북측도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이런 거듭된 촉구에도 여전히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관영 매체들을 통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통일 외교 부문 당국자들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을 연이어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논평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등이 최근 방한했던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면담한 내용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해 북한의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외세와 야합한 압살 책동을 강화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한국 정부가 인권 모략 소동에 매달린다면 남북관계는 파국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은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북한을 이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날마다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통일신보 등을 내세워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대결소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17일 퀸타나 보고관을 만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퀸타나 보고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외부 세계의 인권 압박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담 제안을 빌미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인권 압박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그 상한 대가가 이제 과거에는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뭐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어떤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같고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신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문재인 한국 정부를 통해 실리를 챙기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단 탈북 여 종업원 송환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 그러니까 한국 정부 대할 필요성이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리를 추구하는 데 훨씬 더 높은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죠.
조 박사는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사건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의 유인 납치극으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일관되게 의제화함으로써 내부 단속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내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회 홍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비관하지도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북한이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하계올림픽이, 2022년에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이렇게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주말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래전부터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여행 자제를 경고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16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해외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행위조차 상식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We think that our travel warning that we have had in place for quite some time has been very strong.
국무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고 미국 정부는 스웨덴의 영사 지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형편이란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석 달 동안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가 지난해 7월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인들에게 절대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미국 헌법과 전통에 따라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류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달 혼수 상태로 풀려났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미국에 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하면서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건강했던 젊은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뒤 곧바로 숨을 거두고 북한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부모의 증언이 나오자 미 여론은 격앙됐습니다.
Yeah, I was kind of shocked at first hear the news he's coming back this morning.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 정권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 중 40%가 북한 여행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밥 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8일 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에 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월에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여행 통제법 심의 절차도 이번 달로 앞당겨졌습니다. 많은 전문가 역시 여행 금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정말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국 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로 대북 인식이 더욱 악화되자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under we're contemplating that right now. We've not come to any kind of decision on that matter just yet, but we're continuing.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평양 마라톤 대회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북한 방문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very difficult to enforce a ban, a travel ban.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some
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여행 금지, 즉 지리적 여행 규제 조치는 드물지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베트남,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현재 이 조치를 지속하는 나라는 없어서 북한이 유일한 여행 금지 대상국에 오르게 됐습니다. AP통신은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은 벌금과 함께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나 북한 정부 모두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 여행사 관계자들은 해마다 미국인 800명에서 1,000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관계자들은 과거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연간 10만 명으로 추산하며 대부분이 중국인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서방 관광객은 전체의 5% 정도인 5천여 명이며 이 중 20%가 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핵무기 능력을 제한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축출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20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행정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과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미 정보당국이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s for the regime, I'm hopeful we will find a way to separate that regime from this system. The North Korean people, I'm sure, are lovely people and would love to see him go as well. As you might know, they don't live a very good life there.
폼페오 국장은 북한 정권을 이 무기 체계로부터 분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일 것이고 북한 주민들 또한 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의 선택 방안 중 하나로 북한 정권 교체를 포함한 데 대해서 중국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 교체가 미국에게도 확실히 좋은 일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알 수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착수해서 내일 이뤄낼 일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으로부터 이 부분에 공감을 얻으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 정권의 축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I think we can tackle every piece of that. So I think we can tackle capacity too. These weapon systems still need development. They need testing. They need people who are willing to work on these.
폼페오 국장은 북한의 무기 체계는 여전히 개발돼야 하고 여전히 실험을 거쳐야 하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행동, 우리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가 권력을 유지한다는 자신의 주요 임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으로부터 북한 스스로가 느끼는 위협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폼페오 국장은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하와이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은 최근 핵폭발 시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오는 11월부터 매달 한 차례 대피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공격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은 일제히 실내로 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와이가 적국의 공격에 대비해 경보를 울리고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1980년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입니다. 번 미야기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장은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절반 정도는 북한의 핵 개발을 군사적 조치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취합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인 수단만으로 북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응답자는 29%였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37%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73%가 군사력 동원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35%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핵 개발은 오직 군사적 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응답은 지난 4월 조사 때에 비해서 4% 늘었으며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 줄었습니다. 북한은 이 두 차례 여론조사 기간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9%였습니다. 응답자들이 북한보다 더 크게 우려하는 문제는 건강보험, 미국의 장래, 경제, 연방정부 적자 등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45%가 반대, 41%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민정책, 건강보험, 시리아, 이란, 러시아 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지지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3% 더 높았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고 74%는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과 같은 유사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첸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북핵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무력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껏 군사적 수단이 옵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다며 군사적 수단은 더 큰 재난을 일으킬 뿐이며 유관 각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한국에 입국한 뒤 거주지가 불명확한 탈북자 900여 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재입국한 탈북자 임지연 씨에 대한 조사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최근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탈북 여성 임지연 씨의 재입국 여부와 연계해 탈북민의 거주 현황과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탈북민 현황을 파악하고 만에 하나 이들이 재입국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일선 경찰서에 지시를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탈북민 임지연 씨가 스스로 재입국했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입국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거주 불명 탈북민 현황을 파악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한국 입국 탈북민은 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사 했는데 주소지 이전 안 해가지고 거기 안 사는 걸로 확인되고 그런 식으로 된 분들이자 요 분들을 대상으로 소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사를 했는데 안 한 건지 살고 있는 건지 거주지에 지금 안 사는 사람입니다. 거주 불명.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공개한 영상엔 한국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던 탈북민 임지연 씨, 북한 이름 전혜성 씨가 등장해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밥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한국으로 왔지만 돈으로 좌우되는 한국에서 술집 등을 떠돌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받았다고 비방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과 국방TV에도 출연했다며 한국 방송국이 시키는 대로 악랄하게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임 씨의 한국 내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고 임 씨의 금융, 통신 기록을 살펴가며 임 씨의 제입국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 씨가 살던 서울 강남의 주거지를 포함해 신변을 정리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 퇴소 당시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한국 사회 적응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탈북한 임 씨는 3년간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으며 2014년 홀로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엔 임 씨의 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씨는 지난 4월 한국을 출발해 중국을 거쳐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재입북을 한 탈북민도 한국 국민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탈북민에 대한 신변 안전 보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억류자와 마찬가지로 보호 조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임 씨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남미 과테말라에서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 인권 국제 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한국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예. 북한 인권 국제 의원 회의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 국제 인권 회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4번째입니다.
예.
아, 그동안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를 방문해 왔는데요. 남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 전에 북미나 일본이나 유럽은 저희들이 많이 갔고요. 이번 회의의 특징은 남미에서 처음으로 어원 외교를 하고 있다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가 남미 국가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해서
예.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과테말라에서 회의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뭐 특별히 남미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과테말라로 이번 국제의원회의 뭐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 개최 장소로 결정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과테말라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동안 저희들은 몰랐는데요.
예.
과테말라가 우리 한반도처럼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분리 독립한 벨리세라는 조그만 나라가 과테말라 옆에 있는데요.
예.
그 벨리세와 국경 분쟁이 있어서 작년 회의 때 과테말라 의원들이 한국에 와서 판문점을 방문했는데요.
예.
그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국경 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과테말라도 국경 분쟁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 또 성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였는데요.
예.
하나가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와의 관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납북자 문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
네.
예, 크게 세 가지 문제와 그다음에 남미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비교하는 그런 세션을 또 따로 가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핵 문제와 이제 인권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이제는 떼놓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근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 사회에서 이 북한의 핵 문제, 즉 안보 문제에 좀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참석하고 계신 회의에서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회의 때는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터지면
네.
모든 남북 간의 대화가 다 단절이 된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권 문제 대화도 단절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데 서로 공감을 많이 가졌고요.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미사일 실험을 하건 인권 문제 트랙은 별도 트랙으로
네.
독립적으로 지속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연관이 있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종속시키면 안 된다. 별도 네. 트랙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서 참석자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회담 제의를 한 상황입니다.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북한 측에서는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조금 너무 이르게 북한과 대화 제의를 한 것 아니냐 물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참석하신 다른 나라 의원들과 좀 이야기 나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똑같은 공감대인데요.
예.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회담은 분리돼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의 문제점은 이산가족 회담과 군사회담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산가족 회담은 어쨌든 인권,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핵 군사 문제하고 별도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군사 문제는 핵 문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
군사회담을 이번에 제안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대신에 네. 이산가족 같은 인권, 인도주의 문제는 군사회담하고 별도로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연계시킨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납북자 문제도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 전혜성 씨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전 씨가 한국에서 대남 공작원으로 활동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하 의원님께서 국제의원회의에서 제기한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지금 25명의 탈북자가 김정은
네.
정권 집권 이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이제 위장 간첩, 이제 위장 간첩인데 한국에 와서 탈북자 행세를 하다가
예.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제 체제 선전을 하는 그런 이제 위장 공작원이죠. 위장 공작원 유형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탈북자 중에 납북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래서 과거 납북하고 새로운 종류의 납북이 생겼기 때문에 탈북자
예.
납북이라는
네.
북한 탈북자 중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이제 위장 간첩과 납북자 경우를 분리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납북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반 한국인과 같이
예.
대한민국에서 송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 언론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탈북자 가운데 북한에 이제 재입북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납북됐을 그러니까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요. 북한에서 확인해 줄 가능성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참 따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정부 간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요.
예.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 다양한 북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테말라에서 열렸던 북한 인권 국제 의원회의에 참석했던 한국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현대아산이 고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의 14주기 추모식을 다음 달 초 금강산에서 열기 위해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측과 사전 접촉을 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와 현대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아태 측과 전화와 이메일 접촉으로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정 전 회장의 추모식을 열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아태 측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2003년 8월 정몽헌 전 회장 사망 이후 해마다 금강산 특구 온정각 맞은편에 있는 추모비에서 추모식을 열어왔으나 지난해에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유혈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예.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고요. 베트남이 중국의 압박 때문에 남중국해 가스전 탐사 계획을 접은 소식 알아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씨가 오늘 상원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특사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제이슨 그린블렛 백악관 국제협상 특별대표가요.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요,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블렛 특사가 최근 급격하게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임무를 띠고 이스라엘로 향했다고 밝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안보 이슈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최근 이스라엘 당국이 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성지 템플 마운트, 아랍 사람들은 하람 알 샤리프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곳에 출입을 통제하면서 유혈 충돌과 보복 살인이 이뤄지는 등 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양측에서 최소한 7에서 8명의 사망자가 나오고요. 다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르는데요. 이 아랍계 인도주의 단체 적신월사 집계에 따르면은요, 부상자가 한 450여 명에 달합니다.
예.
충돌이 확대되면서 이웃나라 요르단으로 유혈 사태가 번질 조짐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겁니다.
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해묵은 일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특사를 파견한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성지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갈등이 이제 결국은 이웃나라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요, 지난 16일 이스라엘 당국이 이틀 전 그 일어난 아랍계 주민들의 총격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 템플 마운트 성지 내에 이슬람 사원 알 아크사 입구에 금속 탐지기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 일입니다.
예.
50세 이하 이슬람 신도는 알아크사 가기 전에 아예 템플 마운트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당국이 조치를 했는데요.
네.
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조치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합동 예배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에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진압병력의 충돌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어 동족 희생에 대한 보복을 내세워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정착촌 내의 가정에 침입을 해서 일가족 3명을 살해했고요.
네.
어제는 그 인접한 요르단 수도 암만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범인을 포함한 요르단인 2명이 숨지고 이스라엘인 1명이 다쳤습니다.
예. 지금 문제의 발단이 템플 마운트라는 곳, 이곳을 이제 이스라엘 당국에 이제 통제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네.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요?
예,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 템플 마운트, 풀어서 말하면은 성전산 이렇게 부르는 지역인데요. 아랍계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람 알샤리프라고 통합니다.
예.
아,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었다고 믿고 있고요. 파괴된 성전의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슬람 신도들은 템플 마운트에서 무함마드가 또 승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혈 사태까지 일어날 만큼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극도로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런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사람이 그렌 블렛 특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간 이 그린블렛 특사는 유대계 미국인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그룹 최고 법률 책임자 겸 부사장이었습니다. 기업과 법률 관련 활동 이전에 뭐 외교 경험은 없는데요.
예.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이스라엘 문제 담당 자문역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요. 지난 6월에 중동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예.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템플 마운트, 하람 알샤리프를 둘러싼 유혈 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비공개 긴급회의를 엽니다.
예.
유럽연합도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협력을 촉구했고요. 카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절제와 대화를 절박하게 호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양측에서 지금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 당국이 템플 마운트를 다시 개방하도록 요구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스라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보 내각이 오늘 새벽까지 금속탐지기와 보안카메라 등 철거를 비롯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현재 보낸 그린블렛 특사의 활동이 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이 가스전을 탐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동남부 해안에서 약 4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이 가스전 탐사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현지 언론이 오늘 일제히
예.
보도했습니다. 어제 베트남 당국이 이곳에 다량의 가스가 매장돼 있다면서 경제성을 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런 보도가 나와서 배경에 주목이 끌고 쏠리고 있습니다.
예, 경제성이 확인된 가스전 탐사를 뭐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취소를 한 건데 그 배경은 뭡니까?
예, 중국의 강력한 위협에 따른 조치로 베트남 에너지 업계 관계자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남중국해 안에 있는 해당 가스전은 지리적으로 베트남에 가깝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은 구단선 안에 있는데요.
예.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가스전 탐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있는 이 베트남 군사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중국의 위협이 있다라고 시행사에 통보한 걸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로 베트남과 중국이 충돌을 빚은 일이 있다고요?
네, 지난 2014년 5월에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이 파레셀 군도 일대에서 이 시추 작업을 하다가 베트남 감시선과 충돌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예.
이후 베트남에서는 또 격렬한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오히려 이 사건 뒤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분쟁이 더 커졌습니다.
예.
결국 필리핀 정부가 이 중국을 네덜란드 헤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필리핀이 승소를 했지만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승소한 필리핀이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석유 탐사를 또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은 지난 2014년 말에 중단했던 이 남중국해 내에 리드뱅크 주변 석유와 가스 탐사 작업을 연내에 재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이 베트남 사례에서 보듯이 또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지난달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안보 대화에서요. 중국 대표단이 이 남중국해 핵심인 스프레드 틀리 제도, 난사 군도와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강조했는데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에 대해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중국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늘 러시아 내통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오늘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하는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각에 쿠슈너 고문이 상원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예.
내일은 하원 정보위원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쿠슈너 고문은 몇 시간 전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서요. 자신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그 누구도 외국 정보와 내통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쿠슈너 고문은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요. 또 최근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랑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또 공개되지도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슈너 고문이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과 정권 인수 기간에 러시아인과 네 차례 접촉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절대로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인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과의 일부 접촉이 신원조회 서류에서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보좌관의 실수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서류 작성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 줄 모르고 보좌관이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나중에 추가한 거라고 쿠슈너 고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문제가 불거졌던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네, 당시 회동에 참석하긴 했지만 뭐 늦게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오가지 않아서 시간 낭비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빠져나갈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10분 만에 나왔다라고 쿠슈너 고문이 그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예.
또 트럼프 주니어 씨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 나탈리아 베세니스카야 변호사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쿠슈너 고문은 당시 이메일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는지 몰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쿠슈너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쿠슈너 고문은 올해 36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씨의 남편입니다.
네.
뉴욕에서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인데요. 트럼프 캠프에서 디지털 전략을 맡아서 이끌었고요.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된 뒤에 중동 문제와 중국, 멕시코 등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연방정부 현대화 노력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쿠슈너 고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또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장 모두 다 지금 러시아 내통 의혹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들도 의회 청문회에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상원 법사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비공개로 돌려졌고요. 서류 준비 등으로 일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요. 언론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클린턴 후보와 측근들의 러시아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는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 남포 아침 24,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3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33도. 개성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3도. 사리원 아침에는 24,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이 끼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심포, 원산, 장전에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4도, 청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8도, 웅기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에는 내일 한때 비가 오고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35명이 숨지고 적어도 4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늘 카불 서부 도시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소형 버스에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버스에는 아프간 공무원들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카불 경찰국 대변인은 이날 VOA에 버스에 탑승한 사상자 대부분이 광산과 석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반정부 무장 세력인 탈레반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아프간 정보기관 요원들이 탑승한 소형 버스 두 대를 목표로 했으며 38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르단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요르단인 두 명이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요르단 암만 대사관 내 공간에서 가구를 옮기던 요르단인이 드라이버로 이스라엘 보안요원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르단인은 이스라엘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며 또 다른 요르단인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요르단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요르단에선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이 미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은 중앙정부가 미군 비행장 이전 공사를 위해 암초 파쇄 작업을 하면서 오키나와현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오키나와현 내 미 해병대 비행장을 나고시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지난해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일본 중앙정부와 법정 분쟁을 벌여 최종 패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른 소송에 이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이 원유와 가스 개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자원부는 남중국해 내 리드뱅크 일대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4년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이 계획을 중단했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이후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필리핀 자원부의 한 관리도 이달 BOA에 원유와 가스 개발 작업 중단 조치를 오는 12월 이전에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필리핀의 계획에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자원 탐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석유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이 지난 6월 21일 동남쪽 해안에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석유 시추를 시작했지만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 대해 중국 군대의 능력을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인도가 실수를 바로잡고 도발을 중단하며 국경 지역에서의 평화와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절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 대변인은 인도가 모든 일을 운에 맡기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며 중국은 분쟁 지역에서 긴급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군사력 배치와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응한 군사적 선택이 상상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지난 22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 끔찍할 것이고 생애 경험해보지 못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상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덤포드 의장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한 군사적 선택이 상상하지 못할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상상하기 힘든 건 핵무기가 콜로라도 덴버에 떨어지는 걸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내 임무는 군사적 선택지를 개발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